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비로소 저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색 안경 같은 것, 굴절되는 그런 스펙트럼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저희들이 좀 시작을 했죠. 로마서의 그 1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봤습니다. 1장에 1절서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쭉 봤어요.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로마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죠.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단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는 누구신가? 가장 무슨 모든 그런 서신, 성경의 가장 어떤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모든 성경에 그런 링이 있다면 링 위에 이제 세팅이 되는 바로 그것, 바로 이게 로마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로마서의 처음 시작이 바로 예수가 이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신앙에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지 않으면 다 모든 것들은 주변의 것들일 뿐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17절,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는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같이 예수가 누구신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건데, 그래서 붙들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18절서부터요, 그 다음에 이제 1장의 맨 마지막 부분 32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뭔가 금방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에.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간 분석표예요. 인간 분석표. 지놈 프로젝트 같은 거 있죠. 지놈 프로젝트. 그 DNA 매핑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사람을 다 이렇게 다 해봤다. 그거보다 더 정확한 사람에 대한 분석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 분석표가 바로 이 18절서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을 분석하나요? 왜 인간을 분석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까? 그거는요, 그래야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결코 예수가 누구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와닿지 않아요. 나의 구원의 절실함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평생 고민하죠. 그거 가지고 난 누군가 도대체? 난 누군가? 이게 뭐 사춘기 어떤 그런 질문만 아니에요. 내가 중년에 뭐 잘 나가다가 뭐 인생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막 잘하고 뭐 성공적으로 뭐 가다가 갑자기 뭔가 딱 벽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지면 그때 다시 또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나는 뭔가? 나는 누군가? 내가 뭔가 하던 일 가지고 나를 갖다 생각했는데 그게 확 꼬꾸라지면 도대체 나는 왜? 뭐 때문에? 뭐 이런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어떤 직업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나이가 해결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인간 분석표를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언제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자마 중보기도인가요? 거기 그 갔을 때 거기 대니얼 박이라는 그 정신과 이제 의사 이제 강사로 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그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환자의 문제는 자기가 7년 동안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대요. 나는 죽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죽은 사람이 막 걸어다니고 뭐 다 그러지만 하여간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항상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그렇지 이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뭐냐면은 죽은 자의 피가 돌고 있으며 또한 그 피가 따뜻하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면 되니까 산자만이 그렇게 피가 흐르고 피가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상담하다가 갑자기 손을 탁 붙잡은 다음에 당신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하고선 그냥 그 손끝을 바늘 같은 걸로 쿡 찔렀대요. 그럼 피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야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피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당신이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좀 고민하더래요.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하는 소리가 아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뭡니까? 죽은 사람도 피는 따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죽은 사람. 여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서 자기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무리 주변에서 찾으려고 해도 사람의 생각에 그 범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성도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에서 찾으러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 분석표는 별별 일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분석해 주시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석해 주실 때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너는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고통 중에 있다. 그 사람 모릅니다. 아니 잘 나가는 인생인데 무슨 고통이야? 아니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병입니다. 왜 고통 중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wrath,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18절에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 고통 중에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 진노 때문에 사람은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 그러면은 뭔가 먼 미래, 먼 장래 나타날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말세에 퍼부어져가지고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미래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여기서는 지금 미래의 말이 아니에요. 나타납니다 했던 것은 나타날 것입니다 하고 달라요. 나타나 있다는 현재를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배어있는 게 그래서 있어요. 비극적인 거예요. 비극적.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쾌활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인가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비극적인 그 요소를 스스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혼자만 있으면은 혼자 있는데 계속 웃거나 뭐 이러고 하하하 그러고 그런 사람은 이상하다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래 뭔가 어려움이 있겠지. 다 이해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비극적인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혼의 그 무게를 영혼이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극과 어두움의 그 무게가 언제나 있는 거예요. 무거움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건해봤자 90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인생의 나날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시죠. 시편에 90편에 보면 90편의 9절, 10절, 예, 11절, 12절에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래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다르죠. 그러나 모든 전 일반적인 그 모든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할 수 있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스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나를 계수하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는 서서 생활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한,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다른 거 가지고 자기를 채우고 뭔가 그래도 그런 벗어나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무거움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뭐합니까? 자기를 채워버리는 그런 것, 그런 일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리가 다 고통 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인가? 바로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불경건함과 불의함으로 생각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의한 행동이에요. 그것으로 뭘 막습니까? 진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경건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영어로 보면 금방 우리가 깨달아요. Godless, 하나님 없는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해요.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물론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어렴풋이라도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경건함입니다. 사람이 속물이야. 세상적이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속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함이라는 것은요, 불의함은 뭐냐면 이 불경건함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취급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그 결과가 불의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에서요. 모든 관계에서 다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중심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돼요? 타인에게 군림하는 거예요. 타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타인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경건함과 불의함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불경건함과 이 불의함으로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이 로마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잘 따라가면 우리는 너무도 깊은 것을 잘 알 수 있게 돼요.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은 바로 이 진리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의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성품, 하나님만이 지니시는 그와 같은 성품과 하나님의 권세, 그와 같은 것들이 이 모든 만물을 통해 배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환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부러 눈 감고 어둡다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비친 것처럼 대낮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질게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려면 무지하게 생각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그런 철학과 사상을 다 맞춰가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도 뭔가 부인하기 시작하면요, 참 복잡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지구를 생각해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 얘기하면 우리가 많은 그런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최근에 이제 좀 알게 된 건데 이 초록색이라는 거 있잖아요. 초록색. 우리가 참 초록을 볼 때 어떻습니까? 눈이 좀 시원하죠. 그래서 눈이 피곤하면 뭐 초록색을 보라 그러잖아요. 예, 선인장도 초록색이니까 예, 그것도 보십시오. 예, 초록. 근데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파장의 한계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무지개. 무지개 일곱 색깔 정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400 나노 파장에서 그다음에 그게 800까지인가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중간 정도 되는 한 700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파장이 바로 이 초록색 파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중간에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초록이에요, 초록. 그러니까 우리가 초록색을 보면은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편하게 느껴지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초록을 만드신 게 언제가 언제냐면요. 초목을 만드신 것이 창조하시면서 제3일에 창조하신 거예요. 예, 빛과 어둠이 있고 물과 물을 가르시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면서 초록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해와 달이 있게 하시면서 4일째 그러면서 초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비춰지면서 그 다음에는 합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모든 자연의 환경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 이 초록 때문에 산소가 대기 중에 한 20몇 퍼센트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한 쾌적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일이 아니면 예, 저희들이 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 그 지구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 우주인들이 나가지고 이제 그 밖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처럼 아름다운 그런 행성이 없다 그럽니다. 아주 파란 에메랄드 같은 어떤 그런 바다. 그 다음에 초록이 있고, 땅이 보이고, 그 다음에 구름이 껴있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절대적으로 생명체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 그래요. 구름은 바로 우리에게 또한 그늘을 지어주기도 하고 아주 안 좋은 그와 같은 그런 그 밖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전기장 같은 것도 막는 그런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든 것이 이렇게 적당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지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모른다고 해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일 수가 있어요. 보편적인 그런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나무를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마음속에 그 아련하게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있다. 그 같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도요.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하나님을 억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번에 그 저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 때도요, 그 배우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God,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이 그 무신론자들 그룹이 로스를 걸었어요. 법소송을 걸었어요. 절대로 이번에 이와 같은 이 취임식에서는 이 가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이거 안 되도록 법으로 걸어놓는 그런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죠. 패배하니까 이렇게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진리를 부정하는 태도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사는데 불경건함 가지고 살고 불의하게 사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현상을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상들이 여기 있어요. 한번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이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게 sexual immorality야. 성적인 이 타락입니다. 몸의 타락이에요. 왜 섹스에 그렇게 젖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 이상할 정도 아닙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몸에 탐닉할까? 그리고 그 섹스 산업이 왜 그렇게 불황기가 없을까? 그건 불황이 없어요. 도박도 불황을 타는데 이 섹스 산업은 불황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바로 인간의 이 불경건함과 불의함,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이라고 해야 할지 자꾸 고민스러운 얘기지만 말이죠. 섹스를 왜 원하냐면요, 만족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만족을 채우고 연합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결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영육의 존재예요. 그 영과 육의 존재인데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다른 아무 모든 것으로서도 채워도 영혼의 영역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영역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영혼까지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축자사자 일하는 사람, 축자사자 명예 걸어보는 사람, 그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끝에 가서는 나오는 게 뭐냐면 레딜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바로 이 섹스 산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이 영혼의 만족을 다른 사람의 몸과 자신의 몸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섹스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관계 속에서의 그 섹스는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정해진 나의 배우자와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면은요, 모든 것이 불결하다고 해가지고 아주 결혼 생활에 무지하게 문제가 되는 사람도 저 봤어요.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게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불경건함과 불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보는 사회를 보세요. 사회를 보고 쭉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이 성적인 타락은 언제나 나타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좀 더 나아가지고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동성애 간의 이 성관계예요. 네. 이 호모 섹슈얼리티예요.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26절에 보면은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26절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런 까닭에는 뭐죠?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성적인 타락은 몸을 사용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동성의 이 성관계예요. 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생각의 타락이 깊어진 결과가 나오는 게 동성의 성관계예요. 우린 이거 가지고 요즘에 무슨 뭐 사람의 무슨 진의 문제라고 하고 뭐 많은 어떤 그런 그 포메이션의 문제다, 뭐 디폼 돼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이 그렇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석하신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 근본적인 것은 생각이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른 모든 생각이 뒤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뒤틀린 그와 같은 마인드셋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뒤틀린 관계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가 아니라 뒤틀린 관계가 바로 남자와 남자 간에 정력이 불듯이 일어나는, 여자와 여자 간에 불듯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동성 성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평생에 파트너를 10명 이상 바꿔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간의 성관계보다 더한 거예요. 더한 거. 생각이 완전히 뒤틀려져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누군지 몰라요. 자신이 누군지 절대 알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27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은 게 뭐냐면 나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취해야 할 위치가 어딘지 모르게 돼버렸어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게 됐어요. 뭘 해야 될지 내 기능이 뭔지도 모르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근데 이 비극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죠. 가면 갈수록. 야, 요즘에 동성애 관계가 왜 이렇게 많아져? 아니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져요.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그냥 숨어서 음성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양성적이야? 예. 그건 놀랄 일 아니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요. 로마 시대, 이 로마서지만 로마의 제국에, 로마의 이 제왕들 같은 경우에, 로마의 제왕의 그 전반기에 보면은, 15 그 황제 중에 14명이 동성을 즐겼던 자예요. 뒤틀려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경건함과 불의함 속에서 나오는 결과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른 기준 없이 살잖아요. 그런 모든 생각이 뒤틀려져요.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모든 게 사회라는 시스템 속에서는 어때요? 황제 아닙니까? 황제. 그런 정도의 플레저는 즐길 수 있지 세상은 그렇게 제너러스한 마크를 줘요. 점수를 줘요. 관대한 점수를 주죠?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상실한 거예요. 자기를.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몸에 몸과 이제 마음. 근데 우리가 이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동성 성관계에 대한 문제를 성경이 얘기해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마음의 불이에요. 불이. 마음의 사악함입니다. 그런 상태들이 29절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29절서부터 한번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게 마음의 불이에요. 불이라는 게 뭐라고요?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중심이 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강요하고 군림하고 내가 이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다 마찬가지지만 더 심각한 죄가 있다면 바로 이 몸에 있는 그런 죄보다도 내 마음에 가지고 뒤틀리는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그 죄가 더 큰 것이에요. 이렇게 불경건함과 불의 속에서 사회에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아주 현상이 있어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이 32절입니다. 32절을 보면은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불경건과 불의를 다른 사람들까지도 조장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 사회에서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교육? 교육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자는 그 교육이 시작된 지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이 미국에서만 해도. 뭐 한국은 뭐 말할 여지도 없고요. 미디어 어떻습니까? 방송에서 목숨 걸고 미디어 엘리트들이 이 사회의 리버럴 엘리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신을 지워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워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에 요즘엔 나와서 뭐 합니까? 법으로 정해라. 법제도. 그 저지들을 통해서 법관들을 통해 가지고 각 주에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버리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건 제가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골치 아픈 세상이 옵니다. 골치 아픈 세상.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restrain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억제해주고 이 사회를 억제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울 때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놔버리기 시작하세요. 우린 모든 사악함에서 보호하셨고 그래도 그 악함을 억제하고 계셨던 손을 놔버리면 정말 잔인한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그거는 뭐냐면요. 와 정말 골치 아프구나. 사람은 정말 이거 불가능하구나. 사회 속에서 뭔가 아름다움을 찾으려 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구나. 그 생각을 인간에게서 뭔가 가능성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좀 스트레스 좀 받으세요? 그걸 좀 받아야지만 돼요. 이렇게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예쁜 걸 찾으려고, 사람에게서 가능한 걸 찾으려고, 사람에게서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나의 구원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하고 가까이 있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채우려도 나는 채우지도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물론 성탄절은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세요? 그의 이름을 이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는 누구예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의 Savior, 구원자라고요. 우리를 이 모든 불의와 이 불경건에서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중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오직 예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세상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일날, 이번 주일날 제가 좀 설계할 거예요. 다 해버리면 내가 주일날 할 게 없으니까. 한번 좀 말씀 가지고 고민하는 게 너무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말씀 가지고 고민해 보십시오. 괴로워해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세요?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가시지 마시고요. 붙들고 주님 내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제 마음에 이 불경건함이 혹시나 있다면 주여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한 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불경건함과 불의에서 온갖 타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의 이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저들이 의지하게 하시고 저들이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표현에 가장 최종 결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